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Square in Salt Lake City.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78차 반연차 대회입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이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본 방송은 보니빌 커뮤니케이션스가 제공합니다. 사전 승낙 없이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회장인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78차 반연차 대회의 네 번째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대회를 방송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해 주신 운영자와 소유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모임을 위한 음악은 맥 윌버그의 지휘와 앤드류 언스워스 및 클레이 크리스테슨의 오르간 반주로 태버네클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합창단이 전주음악으로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를 불렀으며 이제 내 구주 살아계시다를 개 찬송으로 부르겠습니다. 그 후 개의 기도는 어제 70인 정원회 및 70인 회장단의 일원에서 해임 대신 얼씨 팅기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Our beloved Father in heaven.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연차대에 모여서 이 솔렉시리와 또 여러 전 세계에 있는 수천 개의 집회소와 가정에서 이 연차대의 네 번째 모임에 참석할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모여서 모임을 해줄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또 그분의 속죄의 희생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그분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밝혀주시고 특별히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해주시면 감사드리며 또 그분의 보좌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당신의 사랑과 축복이 제1회장단과 또 12사도 정원회와 본부 보조조직 회장단에게 내려주길 간구합니다. 또 전 세계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를 축복하시고 또 당신의 영이 이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훌륭하게 나라를 통찰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백성들에게 번영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회복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이 훌륭한 연차대회가 전 세계에서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대회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청중으로서 그 훌륭한 말씀을 잘 듣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창단이 진실된 마음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제1회장단의 제1보좌인 헨리 B. 아이어링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고 이어서 12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D. 헤일즈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후에 감리 감독단의 키스 B. 맥멀린 감독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를 부르겠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본부 청년 회장인 일레인 S. 돌튼 자매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주사랑 늦게요를 부르겠습니다. 그 후 12사도 정원회의 M. 러셀 벨라드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아이어링 회장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안식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모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는 많은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나라에서 다양한 민족적인 배경을 갖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된 집합은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 사이에 대립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분열과 차이점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위대한 단합의 날이 도래함에 대해서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신 주님은 그분의 백성이 된 사람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 돌아오실 것이며 그 백성이 그분과 함께 한 마음으로 단합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단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몇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저는 온 생애에 걸쳐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로부터 그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제가 데이비드 오 메이케이 회장님이 쓰신 것 중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메시지는 단합에 대한 강구였습니다. 주님의 선지자들은 항상 단합을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사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도전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운명을 위해 하나의 백성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저의 메시지는 우리가 점점 더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단합을 간구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도는 응답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아침 저녁으로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한 가정에 손님으로 초대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취침 시간이 되자 그 가족은 제게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고 권유했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그 아이는 마치 축복사처럼 가족의 이름을 한 사람씩 불러가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다른 자녀들과 부모의 표정을 보기 위해 잠시 눈을 떴는데 저는 그 부모들과 가족들이 그 어린아이의 기도에 자신의 신앙과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몇몇 상호부조의 자매님들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한 젊은 미망인을 방문할 준비를 하면서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장례식 때 가족들과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대신하여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를 또한 알고 싶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왔습니다. 그 집에 도착하자 각 자매님들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손님 맞을 준비가 너무 빨리 끝나서 일부 자매님들은 할 일이 더 없는 것을 서운해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로 굳게 결합되어 주님의 봉사를 행했습니다. 제가 보았듯이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단합의 기적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노력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단합으로 굳게 결합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충신한 성도들에게 그들의 배경이 아무리 다르고 주위에서 어떤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은 물론 우리들을 위해서도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단합을 이루는 축복을 받을 때 기쁨이 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서 우리는 한때 그분과 더불어 전세에서 누렸던 그 기쁨을 갈망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단합에 대한 그 성스러운 소망을 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그것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단합의 기쁨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것을 구하고 받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모이라고 권고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족으로 모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공과반, 와드 및 지부를 설립하셨으며 우리에게 자주 모이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해 주신 그러한 모임에는 커다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단합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세 니파인에게 그들이 충실하게 봉사한 후에 마지막으로 받게 될 보상으로 그분과 더불어 단합 안에서 누릴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충만한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너희가 내 아버지 나라에 앉으리니 참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충만한 기쁨을 주신 것 같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너희는 나와 같이 되겠고 나는 아버지와 같으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단합이 더욱 커지는 축복과 기쁨을 받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도록 주님께서 지침을 주셨습니다. 몰몬경에는 그 성공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엘마 시대의 몰몬의 셈에서였습니다. 그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서 그 백성들이 했던 일은 우리에게 지침이 되고 용기를 줍니다. 엘마와 그의 백성들이 행하도록 영감받은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선택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사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또 그때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교회라 일컬어졌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침례를 받는 자는 그의 교회에 더하여 지더라. 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자기가 가르친 것과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하여진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더라. 참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회개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주를 믿는 신앙이 아니면 아무것도 전파하지 않게 하였더라. 또 그가 그들에게 서로 다툼이 없어야 할 것과 단합과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그들이 마음이 함께 맺어지고 한 신앙과 한 침례를 가지고 한 눈으로 앞을 바라볼 것을 명하였더라. 또 이같이 그가 그들을 명하여 전파하게 하였고 이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 그것이 엘마가 백성들에게 신앙과 외교를 가르치라고 명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매번 가정의 밤 공과에서 제가 자녀들에게 구주와 그분의 사명에 대해 간증하도록 권유할 방법을 찾곤 했던 이유입니다. 때로 부모들이 그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과를 하게 하거나 질문에 답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이 그 간증을 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찾았을 때 그것이 가장 성공적이었습니다. 구주에 관한 관증을 전했을 때 성신이 그것을 확증해 주었고 그러한 저녁이면 우리 마음이 굳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식 외에도 우리가 백성으로서 따르고 있는 우리를 더 큰 단합으로 이끄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계시입니다. 계시는 주님의 뜻을 함께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계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필요하며 성신이 우리 마음과 우리와 함께 모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실 일을 증거해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서로 하나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는 두 번째 원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만심은 단합의 커다란 적입니다. 여러분은 그 끔찍한 결과를 보았고 느꼈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두 사람 사이에 가벼운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참된가 하는 토론으로 시작되었으나 나중에는 누가 옳으냐 하는 논쟁이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논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대신 왜 자신의 견해가 더 옳은지 증거를 들어가면서 단지 자기 자신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아마 저처럼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비극적인 충돌이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보아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상처 입은 자존심 때문에 성도들을 떠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해를 입기 전에 능숙하게 문제를 진정시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을 더욱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충돌 속에 있는 당사자이든 아니면 제3자이든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들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아온 것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일치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강한 견해를 취하든 거기에는 진리의 요소가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위대한 자, 단합을 회복시키는 자는 사람들이 그 공통된 진리를 보도록 돕는 방법을 안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나누는 그 진리는 항상 더 위대하고 그들의 차이점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에 따라 행한다면 여러분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그 공통된 진리를 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분은 화평을 회복하기 위해 도와달라는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듯이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원리는 우리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단합을 이룰 때도 적용됩니다. 차이보다 공통점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조차도 하나의 기회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차이점을 노여움의 원인이 아니라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부족한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기회를 주시면서 그가 지닌 저와 다른 차이점이 바로 제가 필요했던 도움이었음을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친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분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단합의 원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해 호의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매일 우리의 삶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가정이나 교회에서 누군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 질문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저에게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판단을 내리도록 요청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감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점점 더 단합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선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판단할 수 있는 빛, 곧 그리스도의 빛을 알고 있은즉 너희가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너희가 판단하는 바로 그 판단으로 너희가 또한 판단을 받을 것임이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아마 편견 없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구 이외에도 여러분의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좋은 점을 말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감독의 행위와 인격에서 가장 훌륭한 것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여러분의 재판관으로서 여러분의 행위를 심판하실 때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경전과 여러분이 어머니로부터 들은 말은 구주께서 틀림없이 하시듯이 여러분의 감독의 행위와 선한 의도에 대해 가장 훌륭한 점을 말하도록 잘 이끌어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해 관대하게 말할 때 평안과 기쁨을 느낄 것임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감독과 여러분의 의견을 물었던 사람과 더불어 단합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감독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든가 여러분의 관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화의 씨앗을 뿌릴 가능성을 배제하겠다는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분의 감사를 느끼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실수록 우리는 이 동일한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속죄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쉽게 부탁을 받아들이며 동시에 두려움을 모르고 매사에 충실한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동일한 과정을 통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영의 은사에 의해 사도 바울이 본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와 같은 단합이 커질 때 주님은 세상이 기적적으로 여길 수 있는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의로움으로 완전히 단합될 때 성도들은 주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의 대통령, 통치자 및 세계적인 자선단체 지도자들이 우리를 다음과 같이 칭찬했습니다. 귀하의 교회는 재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텐트와 양식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지칠 줄 몰랐고 기운 찼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일을 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적이란 조직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있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그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주셨을 도움을 주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택함받은 지도자들의 지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건히 결합되었기에 힘을 증폭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단합이 더욱더 증가하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구주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자비의 손을 내미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몬슨 회장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으로 단합하여 몬슨 회장님을 지지한다면 우리는 함께 어디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에서 단합을 누리시도록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음의 의로운 소망을 갖게 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훌륭한 메시지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묻는 질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최근 총명하고 충실한 한 무리의 후기 성도 젊은이들이 그들의 마음을 가장 압박하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한 자매는 교회에 대한 비난이 있을 때 왜 교회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해드리겠습니다. 이생의 큰 시험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의심받고 비난받을 때 옵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주먹을 치켜들고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발 물러서서 기도하고 구주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거절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리아의 꿈에서 구주께 나온 사람들도 조롱과 손가락질을 견뎠습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대응한다면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을 따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미리 원고를 준비하거나 공식에 기초할 수 없습니다. 구주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다르게 대응하셨습니다. 사악한 헤롯 왕과 대면하셨을 때 그분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는 자신의 신상과 목적에 대해 간단하고 강력하게 간증하셨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있던 돈 바꾸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는 성스러운 것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그분의 신성한 책임을 행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비할 데 없이 자비롭게 대응하셨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침묵, 온유함, 용서, 그리고 겸손하게 간증을 나누는 것과 같은 대응이 수동적이거나 약하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무례하게 우리를 이용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신앙과 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용기가 요구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을 막론하고 온갖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심한 핍박을 받았을지라도 보복을 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참 제자들처럼 그는 인내와 인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구주의 복음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용기입니다. 우리가 보복하지 않을 때, 즉 다른 뺨을 돌려대고 화를 참을 때 우리도 역시 구주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보이는 것이며 그 사랑이 악마를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비난을 돌리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용기입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도전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것이 쉽게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은 반대 속에서 기회를 봅니다. 몰몬경에서 선지자 아비나다이는 결박당한 채 사악한 노아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 왕이 아비나다이에게 심하게 반대하고 결국 그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아비나다이는 게으치 않고 담대히 복음을 가르치고 자신의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하여 엘마라고 하는 한 제사가 복음으로 개종되어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아비나다이와 엘마의 그 용기는 그리스도인의 용기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흑색 선전이 있는 시기는 주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이 말해줍니다. 1983년 제1회당단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반대는 그 자체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계속 직면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종교 문제와 우리의 메시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판들은 교회에 대한 관심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회원들이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된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편집자에게 보내는 친절한 편지, 친구와의 대화, 블로그의 댓글 또는 악플을 남긴 사람에게 위안의 글을 쓰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보나 편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즉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것이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용기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응할 때 각 상황은 다를 것입니다. 다행히 주님은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다. 참 제자들은 영의 인도를 구할 때 각 상황에 맞는 영감을 받습니다. 또한 모든 상황에서 참 제자들은 주님의 영을 초대하는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바울은 그의 전도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 토론하는 동안 결코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알듯이 성경에 대한 논쟁은 영을 불러가게 합니다. 구주께서는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아니라고 비난받는 것보다 교회 회원들이 그런 비난에 대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반응하는 것이 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가 항상 영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철제를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웹스터 사전에 인내와 끈기를 나타내 보임 또는 노를 품지 않고 상처를 견딤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용기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것은 특히 다른 기독교 종파의 회원들과 상대할 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기독교인들과 교리적 차이로 다투며 논쟁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는 슬퍼하시고 악마는 웃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원리를 타협하거나 믿음을 희석시키고자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복된 복음 교리를 가르치고 순종함으로 인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인기 없게 되더라도 우리의 교리를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느낄 때조차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담대함과 사탄의 보조품인 위압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참 제자들은 뽐내는 교만이 아니라 조용한 확신으로 말합니다. 참 제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을 개인의 옹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두어야 합니다. 질문과 비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기회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낼 기회를 줍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거나 신학적 논쟁에서 점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간증은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증은 오직 사랑과 온유함으로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드워드 파트리지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내 앞에서 순결하니 이는 그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옛날의 나다나엘과 같음이니라.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어린아이같이 순결하며 화는 더디 내고 용서는 빨리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품은 먼저 가정에서 배우고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잘못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비난받을 때 우리는 구주의 사도들이 주여 저입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질문해야 합니다. 만일 영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면 필요할 경우 우리는 바로 잡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더 잘해야 합니다. 간사함이 없는 참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 대해 부당하게 판단하는 것을 피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현재 교회원이 아닌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세계 전역의 친구 및 이웃들과 강한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을 배웁시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우리의 도시와 국가와 세계에서 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구주께서 헤롯에게 하셨던 것처럼 때때로 참 제자들은 침묵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용기를 보여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골프를 하고 있을 때 큰 선인장을 스치게 되었는데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쏘는 듯했습니다. 겨우 선인장을 스치기만 했는데도 그 식물의 가시가 제 옷에 온통 달라붙었습니다. 어떤 상황들은 마치 그 식물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거리를 두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자극하여 논쟁에 휘말리게 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몰몬경에서 우리는 산의 진영을 친 리온타이와 그의 부하들에 대해 읽습니다. 반역자 아멜리카이아는 리온타이에게 산기슭으로 내려와 자기를 만나줄 것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리온타이가 높은 땅에서 내려오자 그에게 점차로 독약을 먹이게 함에 저가 죽었고 그의 군대는 아멜리카이아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논쟁과 비난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높은 땅에서 내려와 진흙 속의 신학적 논쟁에 참여하도록 유혹합니다. 이렇게 논쟁을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은 인터넷상에서나 실생활에서 종교에 관한 싸움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호 존중과 사랑이라는 높은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논쟁을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은 인터넷상에서나 실생활에서 종교에 관한 싸움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상호 존중과 사랑이라는 높은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예루살렘 주위에 성병을 쌓았던 선지자 느헤미야의 모범을 따릅니다. 느헤미야의 적들은 그를 해하고자 했던 평지에서 자신들을 만나줄 것을 그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리온타이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말로 현명하게 그들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우리도 역시 해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중지하고 논쟁하도록 우리 자신을 허락한다면 그 역사는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용기를 모아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악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필멸의 생에서 큰 시험의 일부는 세상과 같이 되지 않으면서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자신의 중보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간구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핍박에 대해 경고하실 때조차 다음과 같이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축복과 더불어 견디기 힘들어 보일 수도 있는 반대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제라장단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에게 질문하신 자매님과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모든 분께 저의 답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인종, 신념, 종교 또는 정치적 당파가 무엇이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용기를 보이려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는 그들에게 더 나은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길은 침례의 문으로 의롭게 생활하는 협착하고 좁은 길로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끕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은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사, 즉 영생과 영원한 행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은 약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의 용기로 대응함으로써 제자의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분과 저, 즉 후기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 자신의 간증이기도 한 몰몬의 간증을 나눔으로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나는 그의 백성 가운데 그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부름을 받았느니라. 저는 주님에 대한 저의 특별한 간증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할 수 있는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 세계의 형제 자매들과 나눌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늘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과 뼈의 몸을 지니신 성령에 오르신 분이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영원토록 모든 덕과 진리의 기초가 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이브는 지상에 온 그분의 첫 번째 필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창조에 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님이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나의 독생자의 형상대로 내가 그를 창조하였고 남자와 여자로 내가 그들을 창조하니라. 이 진리는 인류를 고양시킵니다. 남자와 여자는 신성한 성품을 부여받은 놀라운 창조물입니다. 창조의 때에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그들과 닮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그분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각한 육신의 약점 및 결함과 싸워야만 합니다. 아무도 질병과 노화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인생 여정의 일부입니다. 인간적인 성향과 욕구 및 욕망이 끊임없이 아우성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도움에 있어 한 가지 중요한 근원은 인간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계명입니다. 우리는 때로 거리, 문화, 종교 또는 인종에 의해 나누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형제요 자매이므로 우리 모두는 이웃입니다. 선지자 조셉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가족만 축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전 세계로 그 폭을 넓혀 온 인류를 축복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은 그것에 관한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그가 사람의 자녀 가운데 선을 행하심이라. 또 그는 그에게 나아오는 자는 검거나 희거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자 희생하려 애써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들이 받을 것을 위해 일하고 타인의 향상도 추구합니다. 이 방식은 태초로부터 우리와 함께 있어 왔습니다. 교회의 복지 계획이 이 신성한 방식을 구체화하고 충실한 교회 회원들은 그것을 수행합니다. 그들의 헌금과 헌물은 미망인을 돕고 고아를 돌보며 고통받는 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몇 년 전 중국의 고위 관리가 솔트레이크시를 방문하고 교회 유적지를 돌아본 후 브리감영 대학교에서 말씀했습니다. 교회 복지 프로그램에 관해 알게 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처럼 사랑한다면 세상은 좀 더 평화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금식한 뒤 먹지 않은 끼니만큼의 값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는 것이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웰페어 스퀘어의 방문을 마치고 그는 빨간 주머니라는 작은 붉은색 봉투를 관리자에게 건넸습니다. 중국에서 빨간 주머니는 사랑, 축복 및 행운을 기원하는 표시로 주어집니다. 그 중국 대사는 약소하지만 지난 이틀 동안 아침을 거르고 모은 것입니다. 저는 교회 복지 프로그램에 저의 금식 헌금을 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복지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인간의 구원에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회복되었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봉사의 상징이 됩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는 하늘의 도움입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지 원리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원리들은 계시받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니. 라고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선지자로서 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터널의 끝에 빛이 없어 보이고 밤에 어둠을 깨뜨릴 새벽이 오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버려지고 상심하고 혼재라고 느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저는 신앙으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향하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들어올리며 인도할 것입니다. 그분은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항상 구해주진 않지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의 직면에 있든지 여러분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인도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 성역을 행할 권세가 있는 분들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기도에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아가사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절망에 빠진 영혼을 구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 복음의 회복과 함께 신권의 권세와 권능이 부여됐습니다. 누군가가 병들거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충실한 장로들은 만약 주님이 계셨더라면 하셨을 일을 행하도록 위임받습니다. 만약 응답된 기도를 기록으로 보관했더라면 이 세상에는 그 많은 책들을 둘 곳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저는 은퇴한 총관리 여관이며 사랑하는 친구인 글렌 엘 러드 장로님이 보낸 이 기록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12살 된 딸 제니스가 심각한 부상으로 병원에 있다고 알려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제니스가 신권 축복을 받기 바랬습니다. 카울리 장로와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사고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에 제니스가 치였습니다. 이종으로 된 뒷바퀴가 그녀의 머리와 몸 위로 지나갔습니다. 카울리 장로와 저는 제니스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골반뼈가 부러졌고 어깨를 심하게 다쳤으며 여러 곳에 뼈가 부러진 데다가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어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녀에게 의식을 행하고 축복을 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름을 바르고 카울리 장로가 기름 부음을 임봉했습니다. 강하고 결연한 태도로 그분은 제니스가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녀가 아무 후유증 없이 많은 부상들로부터 회복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축복이고 진실로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제니스는 한 달 이상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회복되고 장애가 남지 않을 것이라는 축복을 했습니다. 이제 그 병원을 방문한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저는 최근 제니스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70세로 세 자녀의 어머니며 11명의 손주를 둔 할머니입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사고로 인해 단 한 번의 부정적인 영향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치유는 많은 치유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58년 전 12살 난 제니스와 두 명의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한 병실에서 겪은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통해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에 대한 더 큰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도움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로 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커다란 존경심과 경외심을 지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는 그분의 이름을 사용함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영향, 가르침 그리고 구원 때문에 그분에 대해 옆집에 사는 친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 중 장자입니다. 그분은 그분이 하도록 성임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만물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에 대해 간증합니다. 그분이 고대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기록할지 말씀하셨으며 그분은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의 죄를 속죄하셨으며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으로 그분은 사도들과 함께 물고기와 벌꿀을 드시고 양 대륙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 상처를 만져보게 하시어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두에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분은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재판장이시며 세상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 정사가 그 위에 있을 것이며 그 이름은 경이로운 자라, 모사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지난 연차 대회에서 저는 문신 회장님으로부터 새로운 본부 청년회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서 이 신성한 신뢰를 받았을 때 저는 제 온 마음과 능력, 생각과 힘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 부름을 받기 전에 제게는 나는 어려운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새겨진 작은 접시가 있었습니다. 이 접시는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모토를 바꿀 수 있다면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로 바꿀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성스러운 연단에 서서 의지하는 힘입니다. 지난 4월 연차 대회가 끝난 지 이틀 후에 새로 지지받은 우리 회장단은 첫 번째 모임을 가졌고 엔사인 피크 정상으로 등산을 갔습니다. 계곡 아래에서 햇살에 반짝이는 모르나의 천사상과 함께 성전이 보였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우리 회장단의 목적은 성전이었습니다. 우리의 책임 또한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청녀가 성전에서 신성한 성약을 맺고 지키며 의식을 받기 합당하도록 그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성전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의 이유입니다. 성전 때문에 개척자 선조들이 고향을 떠나 서부로 이주했습니다. 성전 때문에 그들은 가난과 죽음의 고통까지 감내했습니다. 성전 성약 때문에 개척자들이 도중에 죽은 아기들을 묻어야 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 어서들 나가자 라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정말 중요한 성전 의식과 성스러운 성약과 가족과 함께할 영생의 약속을 가지고 이 계곡으로 왔습니다. 성도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지 불과 이틀 뒤에 브리검 영과 그의 동료들은 엔사인 피크에 올랐습니다. 그 정상에서 그들은 노란색 사각천을 지팡이에 묶어 열국을 위한 기 또는 표준을 상징하는 깃발을 휘날렸습니다. 성도들은 빛과 표준이 되어야 했습니다. 지난 4월 엔사인 피크 정상에서 우리는 금색 페루 숄로 깃발을 만들어 지팡이에 묶어 휘날렸습니다. 그것은 덕으로의 회귀를 촉구하는 열국을 위한 우리의 깃발이자 표준이었습니다. 덕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고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한 선행 조건입니다. 덕은 높은 도덕적 표준에 기초한 생각과 행동의 규범입니다. 그것은 순결과 도덕적 청결을 포함합니다. 덕은 마음과 정신에서 시작되며 가정에서 양성됩니다. 덕은 수많은 작은 결정과 행동들이 축적되어 이루어집니다. 덕은 오늘날 좀처럼 듣기 힘든 말이지만 그 어원인 라틴어 virtus는 힘을 의미합니다. 덕스러운 여성과 남성은 조용한 위엄과 내적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신을 받고 그의 인도를 받기 합당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몬스 회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비록 혼자일지언정 여러분은 의를 수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따르고자 하는 빛이 되기 위해 도덕적인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깨끗한 양심이나 도덕적인 청결보다 더 가치 있는 우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정된 장소에서 깨끗한 상태로 머물고 또 그렇게 되기 합당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높은 도덕적 표준은 구식이며 오늘날의 사회와 별 관계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는 생각에 천천히 빠져들 수 있겠습니까? 헤일즈 장로님은 우리에게 몰문경의 리온타이가 산 정상에서 잘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와 병사들은 산을 내려가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기만적인 아멜리카이아는 매번 강도를 높여 네 번의 시도 만에 리온타이를 산에서 떠나 내려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멜리카이아의 거짓 약속을 믿은 리온타이는 점차로 독약을 먹게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냥 단번에 독살된 것이 아니라 점차 조금씩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악을 처음에는 참다가 다음에는 받아들이고 결국은 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거룩한 신분을 잊게 만드는 거짓된 역할 모델과 유혹적인 매체의 메시지에 속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독약에 의해 점차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고귀한 세대의 청소년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만 계속 보내게 하며 우리 시대를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몰문경에 포함된 진리의 지식을 탐구하지 않게 유인하는 것보다 더 기만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성들이 자기 자신과 외모, 옷, 몸매와 치수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거룩한 신분과 덕의 영향을 통해 가정에서 세상을 올바르게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잇도록 유인하는 것보다 더 기만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이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남성들이 음란물을 보고 그로 인해 신앙보다는 육체에 집중하게 만들고 덕의 수호자가 아니라 악의 소비자가 되도록 유인하는 것보다 더 기만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몰문경은 자신의 덕과 순결함을 통해 부모님의 성약과 가족의 신앙을 수호할 힘을 얻은 2,000명의 젊은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언제나 진실하겠다는 그들의 덕과 헌신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영에 의해 인도된 한 사람의 덕스러운 청녀 또는 청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덕으로 회귀해야 합니다. 우리는 엄격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인 주마 이칸가는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승리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겠다는 의지는 준비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더욱 자신을 수련함으로써 준비할 때입니다. 왕국에 적합한 성품을 더욱 키울 때입니다. 우리의 경로와 초점을 결승선에 둘 때입니다. 덕으로의 회귀는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덕으로의 회귀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과 훈련 프로그램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저는 경전에서 찾은 다음 가르침에서 개인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 내 생각을 장식하라. 성령에 충실하라. 거룩한 곳에 서라. 이 세상의 것을 제쳐두라. 너의 죄를 회개해야함을 믿으라.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키라.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모르나이의 다음 말씀에 응해야 할 때입니다. 깨어나 일어나라. 그리고 모든 선한 것을 붙들고 악한 은사나 부정한 것은 손대지 말라. 최근에 저는 새로 태어난 손녀의 유아 축복에 참석했습니다. 남편과 우리 아들들이 다른 가족들과 함께 이 아기 주위에 둘러섰을 때 그 모습은 참으로 거룩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손녀딸은 아주 우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할머니인 제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을 때 무척 흐뭇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그 아이의 아빠인 제 아들 제게 준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에나벨 일레인에게 하나님의 딸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해하기를, 어머니와 할머니와 언니의 모범을 따르기를, 그리고 덕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기쁨을 찾고 거룩한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킬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그 성스러운 순간에 저는 모든 청녀가 태어나서 유아 축복을 받을 때만이 아니라 전 인생에 걸쳐 의로운 신권의 권능이 그들을 둘러싸고 강화하며 보호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지난 연차대회 성회에서 우드 도르프 회장님이 새로운 선지자와 제1회장단을 지지하는 표시를 요청했을 때 저는 신권을 소유한 모든 회중이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힘과 신권의 권능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덕의 수호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청년 여러분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일어나 함께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덕을 수호하기 위한 그보다 더 강한 세력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의로운 영향력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덕으로의 회귀는 구주의 모범과 속죄의 희생의 무한한 덕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지금이 우리 각자가 일어나 세상의 덕으로의 회귀를 부르짖는 깃발을 휘날릴 때입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도구가 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하며 그가 순결하신 것 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My brothers and sisters, on July 19th of this year, the Sons of the Utah Pioneers.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 7월 19일 유타 개척자의 아들들이란 조직은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여기가 바로 그곳이다 유산공원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후임인 브리검 영 회장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서부를 향한 눈이란 이름의 이 동상은 미국 서부 지역의 지도를 들고 서 있는 훌륭한 이 두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후기 성도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결국 미국의 대서부로 이주하리라는 것을 조셉 스미스가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1842년 8월,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성도들이 계속 박해를 받고 로키 산맥으로 쫓겨갈 것이며 많은 사람이 배도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며 또 일부는 살아남아 로키 산맥 한가운데로 가서 정착하는 일을 돕고 도시를 세우며 성도들이 강대한 백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한 초기 시절 조셉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조차도 1800년대 초 작게 시작했던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후기 성도들이 견뎌야 할 고난들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조셉은 어떠한 적도 그때나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거나 멈추게 할 만한 힘을 결코 갖지 못하리란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음과 같은 그분의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의 표준은 세워졌습니다. 어떤 신성치 않은 손도 사업이 전진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박해가 들끓고 폭도들이 연합해 군대가 모이고 비방이 명예를 훼손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대륙에 퍼지고 모든 지역을 찾아가고 모든 나라를 휩쓸며 모든 귀에 울릴 때까지 담대하고 고결하고 굳세게 전진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1830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조직된 후로부터 거의 18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178년 동안 그 예언의 성취와 하나님의 진리가 담대하고 고결하고 굳세게 전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첫 10년간 소수의 회원만으로 시작했습니다.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597명의 선교사들이 1830년대에 부름을 받았고 15,000명 이상의 개종자들이 침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이 복음 전파의 문을 열었습니다. 교회와 특히 선지자 조셉을 향한 박해가 계속 거세지기는 했지만 1840년대에 많은 개종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힘든 여행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1840년대에 부름받은 1,454명의 충실한 선교사들의 봉사를 통해 계속해서 더 많은 지역으로 전파됐고 교회의 회원 수는 4만 8천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에 대한 박해는 1844년 6월 27일 그와 그의 형 하이럼이 카테지 감옥에서 폭도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순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셉의 시연은 성취되며 브리검 영과 교회는 로키 산맥으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죽음과 배도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래도 사업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850년대 약 705명의 선교사들은 스칸디나비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그리고 하와이를 포함한 지역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인도, 홍콩, 태국, 미얀마, 남아프리카, 그리고 서인도 제도와 같은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선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1850년대에 스칸디나비아와 영국에서 개종한 충실한 성도들 가운데는 로키 산맥에 있는 이곳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해 먼 여행길에 올라 육지와 바다에서 고통받고 사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875년 7명의 선교사들이 처음 멕시코로 부름을 받았고 그곳에서의 사업은 혁명과 다른 어려움 속에서도 번창했습니다. 불과 4년 전이던 2004년 멕시코의 교회는 100만 회원이라는 중대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브리검 영의 인도로 성전들이 건축되고 서부에 350개 이상의 도시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은 모든 발자취마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1877년 브리검 영이 돌아가셨을 당시 전 세계 교회 회원의 수는 11만 5천 명 이상으로 증가해 있었습니다. 모든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진실로 담대하고 고결하게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후 몇십 년 동안의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그 교리에 대한 공공연한 비판이 여전했던 1890년부터 1930년까지의 40년 동안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리드 스무트 장로는 미의회에 선출됐지만 그 자리에 앉기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기간에 교회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참으로 많은 말들이 있었고 그중 대부분은 해로우며 조셉 F. 스미스 회장님과 다른 교회 지도자들을 겨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문 기사들은 교회 회원들을 유익하고 선한 시민들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25년 9월 3일,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님은 교회가 남미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회복된 복음을 온 나라에 전하는 주님의 방식에 따라 저의 조부이신 12사도 정원회의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그 땅을 헌납하도록 다른 분들과 함께 보내줬습니다. 1925년 아르헨티나에서의 성탄절 아침, 벨라드 장로님은 남미의 국가들을 헌납했고 선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7월, 그분은 떠나기 전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도토리에서 서서히 참나무가 자라듯 주님의 사업은 당분간 이곳에서 서서히 성장할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빨리 자라 죽는 것 같이 교회는 하루아침에 급격히 성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교회에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 이상의 선교부로 나뉘어지며 이곳은 교회에서 가장 굳건한 곳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가장 작은 시기에 불과합니다. 남미의 교회 성장에 관해 정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예언이 성취됐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브라질에만 100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습니다. 1930년부터 1970년까지 40년 동안 10만 6천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전 세계 교회 회원은 4배가 증가해 280만 명 이상이 됐습니다. 1960년대에만 새로운 회원들이 100만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1970년에 이르러 선교사들은 43개국과 9개의 자치령에서 봉사했습니다. 이 40년 동안 칠레, 브라질, 우루과이,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의 남미 국가들이 선교사업의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중남미에서는 주님의 종들이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같은 나라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등에서 새로운 주요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 어떠한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든 귀에 울릴 수 있도록 모든 대륙과 나라에 전하려는 모든 시도에 어려움과 장애와 박해가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들에 맞서고 장애를 극복하며 여전히 신앙으로 전진했습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교회 회원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하고 나누는 일에서 우리의 걸음의 폭을 넓히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전 세계 모든 스테이크의 선교사의 수를 증가시키라고 말씀하셨고 대중매체를 이용해 교회가 지상에 있는 수억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이끄셨습니다. 교회 회장으로서의 그분의 12년 임기 동안 거의 20만 명에 달하는 전임 선교사들이 봉사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 회원의 수는 대략 2배가 됐고 스테이크의 수도 거의 3배가 됐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선교 사업이 시작됐거나 선교의 문이 다시 열렸고 주님의 사업을 방해하려 하거나 주님의 일꾼들을 낙담시키려는 모든 적대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개종의 기적은 수많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킴볼 회장님이 이 지상에서 그 봉사를 끝내신 지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는 전 세계 종교 가운데서 전례가 없는 유명세를 경험했습니다. 우연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또한 대중매체를 통해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교리에 대해 유례없는 이념적인 공격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 성장합니다. 교회 회원 수는 1985년 약 590만 명에서 오늘날 1300만 명 이상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00만 번째 선교사가 이 경륜의 시대에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교회의 운명에 관한 조셉의 예언적 시연과 여러 시대를 통해 그것이 문자 그대로 성취됐음을 간략하게 살펴본 목적은 우리에게 이 단순한 진리를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일과 계획과 목적은 좌절될 수 없으며 허사가 될 수도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은 굽은 길로 걷지 아니하며 말한 것을 변경하지도 아니함이니 그러므로 그의 길은 곧고 그의 진로는 하나의 영원한 원인이라. 좌절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오 사람의 일임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진리의 표준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성치 않은 손도 사업이 전진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도 논쟁할 수도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시대로부터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시대까지 거듭된 10년들 동안 직접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박해가 들끓었습니다. 중상과 거짓과 허위 진술이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때로부터 매 10년마다 하나님의 진리는 담대하고 고결하고 굳세게 전진했습니다. 1830년 소수의 회원들만으로 시작된 작은 교회는 전 세계의 여러 다른 나라의 후기 성도들이 1300만 이상에 이르도록 성장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대륙에 퍼지고 모든 지역을 찾아가고 모든 나라를 휩쓸며 모든 귀에 울리는 일에서 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은 좌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의 대중적인 명성을 얻게 해준 충실한 성도들을 칭송하고 존경하지만 우리는 만족하고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175년도 더 전에 개척자 성도들에 의해 시작됐고 그 후 수십 년에 걸쳐 모든 세대의 충실한 성도들에 의해 수행되어 온 그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믿었던 것처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일했던 것처럼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봉사했던 것처럼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극복했던 것처럼 극복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어려움들은 다르지만 그 어려움들이 덜하지는 않습니다. 성난 폭도들 대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명예를 훼손시키려 하는 자들과 직면합니다. 극한 체험이나 고난 대신 우리는 술, 마약, 음란물과 같은 모든 종류의 외설과 저속함, 그리고 욕심, 부도덕, 영적인 공황에 직면합니다. 가족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완력에 의해 내쫓기는 대신 우리는 신성한 결혼 제도를 포함한 가족 제도가 단체와 개인들이 사회 내에서 가족의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역할을 그릇되게 정의하려 함에 따라 공격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어려움이 먼저 가신 분들이 직면했던 어려움보다 더 혹독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손수레에 짐을 실으라고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대륙을 건너 횡단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웃을 방문하기 위해 길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성전 건축을 위해 우리의 전 재산을 바치라고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현대 생활에서 오는 중압감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전을 짓고 이미 지어진 성전에 규칙적으로 참석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부를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순교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위대한 시기이며 이전 세대의 후기 성도들의 특징이었던 헌신적인 노력이라는 귀중한 전통을 이어가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약한 자들을 위한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표면상으로만 의로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간증은 계시의 반석 안에 굳건하게 영적으로 깊이 뿌리 내려진 간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모든 발자취에 신앙을 지닌 성약을 맺고 성별된 사람들로서 계속해서 그 사업을 전진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아주 위대한 연차대의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 태버네클 합창단과 말씀해주신 연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에 이어 합창단이 동트니 날이 밝는다를 부르며 본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폐의 기도는 70인 정원의 다니엘 L. 존슨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이 대회의 마지막 모임은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 앞에 겸손하게 서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것들과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겠다고 느낌을 받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 신앙으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먼저 우리가 사는 이곳 지상에서의 가장 불가피한 부분 중 하나를 언급하면서 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다음과 같은 격언을 들어왔습니다. 변화만큼 변치 않는 것도 없다. 전 생애에 걸쳐 우리는 변화를 겪게 되고 또 그에 대응해야 합니다. 어떤 변화들은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어떤 변화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돌연한 죽음, 예기치 않았던 질병, 소중한 재산의 손실과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화들은 부지불식간에 서서히 일어납니다. 이 대회는 제가 12사도 정원회로 부름받은 이래 45년을 맞이하는 대회입니다. 당시의 12사도 후임사도로서 저는 12사도와 제1회장단에서 저의 선임자이셨던 14명의 특별한 분들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분들은 한 명씩 본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8개월 전에 힌클리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제가 선임사도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45년의 기간에 걸쳐 증대된 그 변화들은 이제 기념비적인 것들로 보입니다. 돌아오는 주에 몬슨 자매와 저는 결혼 60주년을 축하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던 때를 되돌아보며 저는 그때 이후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해왔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여정을 시작했을 때 우리 곁에서 계셨던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돌아가셨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너무나 완벽하게 채워주었던 우리의 세 자녀는 성장하여 자신들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손자, 손녀들도 성장하여 이제 우리는 4대 증손을 두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분, 매초,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로 왔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비슷한 변화를 겪습니다. 제 삶에서의 변화와 여러분의 삶에서의 변화 간의 차이는 세부적으로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시간은 결코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전진해야 하며 전진과 함께 변화가 옵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겪는 필멸의 삶은 단 한 번뿐인 유일한 기회입니다. 오래 살수록 우리는 이 삶이 너무 짧다는 걸 실감합니다. 기회들은 왔다가는 갑니다. 저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짧은 여정 동안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가장 큰 교훈 중에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도록 도움을 주는 교훈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존재하지도 않은 가공의 미래를 계획하느라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을 지나쳐가게 하지 않기를 간청드립니다. 대신에 기쁨을 그 여정에서 찾으십시오. 저는 제 아내 프랜시스가 쇼 중독자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 뮤지컬들을 매우 즐기는 사람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뮤지컬 중 하나는 미국인 작곡가 메르디스 윌슨이슨 뮤직맨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쇼의 주요 인물들 중 한 사람인 해럴드 힐 교수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미래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과거가 공허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기억할 내일은 없습니다. 저는 이전에 한 예로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반복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래전에 아서 고드는 한 국내 잡지에서 이런 기사를 썼는데 그것을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13살, 동생이 10살이었을 때 하루는 아버지께서 서커스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점심때 전화가 걸려왔다. 시내에 아버지가 해야 할 급한 일이 생긴 것이다. 우리는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 대비했고 그런데 아버지가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갈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식탁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했다. 서커스는 다음에 또 올 텐데요.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의 유년 시절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아버지가 말했다. 여러분에게 성장하여 가정을 떠난 자녀가 있다면 십중팔구 여러분은 종종 인생의 그 시기를 충분히 음미하지 못했다는 인식과 상실의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물론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기보다는 대부분의 오늘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미래의 즐거운 추억들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 새로 깨끗이 닦은 거의 모든 것들의 표면에 찍힌 그 작은 지문들, 집에 여기저기 널려있는 장난감들, 빨아야 할 빨래더미들은 너무나도 빨리 사라질 것이며 놀랍게도 여러분은 그러한 것들을 몹시도 그리워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스트레스는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스트레스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한 일에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의 언제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그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런 생각만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인간은 사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한 친절한 말이나 사랑의 표현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지 않게 된다면 후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홀히 해왔던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여러분의 자녀를 안아주고 여러분의 부모를 안아드리십시오. 사랑해요 라는 말은 더 많이 하고 항상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사랑해야 할 사람보다 더 중요하지 않게 하십시오. 친구들은 이사를 가고 자녀들은 성장하며 사랑하는 이들은 사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고 우리에게는 만일 뭐뭐 했더라면 단지 그랬더라면의 감정만 남는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당연하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작가 해리어 비처 스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덤에서 흘리는 가장 비통한 눈물은 하지 못한 말과 하지 못한 행동 때문이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 시기에 공군이었던 교회 회원 제이 헤스는 북 베트남 상공에서 피격되었습니다. 2년 동안 그의 가족은 그의 생사 여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노이에서 그의 간수가 마침내 그에게 집으로 편지를 보내도록 허락했으나 메시지는 25단어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2년 동안 가족을 보지 못했고 그들을 다시 보게 될지 어떨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가족들이 인식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고 싶어서 또한 그들에게 귀중한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헤스 형제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상황은 중요합니다. 성전 결혼, 선교 사업, 대학교, 전진에 나아가고 목표를 세우고 역사를 쓰고 1년에 두 번은 가족 사진을 찍으십시오. 인생을 향유하고 이 여정에서 기쁨을 찾으며 친구와 가족과 함께 우리의 사랑을 나눕시다. 어느 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내일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신약전서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중에는 소우튼 와일드의 고전 드라마인 우리 읍내를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자매님들이 특히 잘 아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로버 코너 읍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극 중에 에밀리 웨브는 분만 중에 사망하고 우리는 네 살 난 아들과 함께 남겨진 그녀의 젊은 남편 조지에게서 쓸쓸한 슬픔을 읽게 됩니다. 에밀리는 평안히 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삶의 기쁨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지상으로 되돌아오는 특권을 허락받고 자신의 20번째 생일을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시 한번 젊음을 누리는 것이 신이 났으나 흥분은 금세 달아나게 됩니다. 생일의 기쁨은 사라지고 이제 에밀리는 미래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삶의 의미와 그 경위를 이해하지 못했는가를 깨닫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안식처로 돌아가기 전에 에밀리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인간들은 살아있는 동안 매 순간 인생을 깨닫기는 하는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축복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한 저명한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풍요와 부족은 평행선의 현실로서 동시에 존재한다. 우리가 그 둘 중 어느 한쪽으로 향할 것인가는 항상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현재 있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랑, 건강, 가족, 친구, 일, 자연의 기쁨과 개인적인 추구라는 풍요에 대해 감사하는 쪽을 선택할 때 불모지의 환영은 사라지고 우리는 지상의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교리와 성약 88편 3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어떤 사람에게 선물이 주어졌으나 그가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보라,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선물을 주는 자를 기뻐하지도 아니하느니라. 고대 로마의 철학자 호라티우스는 다음과 같이 충고했습니다. 신께서 그대에게 축복해준 시간이 얼마이든 그것을 감사하게 받고 기쁨을 매년 미루지 말지어다. 그렇게 한다면 그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대는 행복하게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으리. 여러 해 전에 저는 브로그 힐드 달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1890년 미네소타에서 노르웨이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심각한 시력장애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생활에 참여하고 싶은 큰 소망을 가졌으며 철저한 결심을 통해 자신이 맡은 거의 모든 것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장애가 매우 크다고 생각했던 교직자들의 충고에 맞서 그녀는 대학에 들어가 미네소타 대학교의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콜롬비아 대학교와 오슬로 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미네소타 서부와 노스다코타에 있는 8개의 학교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술한 17권의 책 중 하나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뿐이었고 그나마 그 눈을 통해 모든 것을 보아야 했던 그 왼쪽 눈도 짙은 흉터에 덮여 있어서 조금밖에 뜨이지 않았다. 나는 얼굴 가까이로 책을 들어올려 왼쪽 눈을 최대한 긴장시켜야만 볼 수 있었다.
Close quote. Miraculously,
기적적으로 그녀가 50살이 넘은 1943년에 혁신적인 방법이 개발되어 오랫동안 갖지 못했던 시력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녀 앞에 흥미진진한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우리 대다수가 당연하게 여기는 작은 것들, 이를테면 날고 있는 새를 보는 것, 설거지 중에 거품에 반사된 빛을 주목하는 것, 또는 매일 밤 달의 위상을 관찰하는 것에 큰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 중 하나를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르그히드 달은 시력을 회복하기 전에도 회복한 후에도 자신이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가 9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인 1982년에 그녀의 마지막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행복한 나의 인생입니다. 그녀는 감사하는 태도를 지녔기에 자신의 축복들에 감사했고 여러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와 함께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되새겨 봅시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팔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신 계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사의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 외에는 사람이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거나 어느 누구에게도 그의 진노가 불붙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자들 중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배은망덕이 중재에 속한다면 감사는 가장 고결한 미덕에 속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지니고 하루하루를 최대한 가장 중요한 것들로 채우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말과 행위로 표현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끝내며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되새겨 볼 수 있기를 간구해 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복음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질문, 즉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왜 이곳에 있는가, 내가 죽으면 나의 영은 어디로 가는가에 답해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봉사하는 방법을,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억압된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으며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홀로 서셔야 했던 때가 왔습니다. 일부 사도들은 그분을 의심했고 한 명은 배반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성난 군중은 그분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아직도 골고다의 언덕으로부터 그분의 자비로운 말씀이 다음과 같이 울려 퍼집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분은 일찍이 아마 자신의 지상 사명이 절정에 달했음을 인식하시고 다음과 같이 슬퍼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간에 방이 없다는 것은 한 번에 그친 거절이 아니라 단지 첫 번째 거절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권고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질고를 하는 이 슬픈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 망군의 주시오, 영광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손짓해 부르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간청하십니다. 그분을 따릅시다. 그분의 몸에 따라 생활합시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께 거룩한 감사의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진심을 다해 우리가 삶의 변화에 순응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항상 감사를 표현하며 그리하여 이 여정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Ou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맞은 이런 특별한 시간과 선지자와 저희를 위해서 가르침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당신의 영을 느꼈고 이 저희가 나아가서 오늘 배운 대로 그리고 느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78차 연차대회 반연차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괄의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했고 음악은 몰몬타반의 클럽 상단이 제공했습니다.
Korean.